This recording accompanies the Language B Higher Level Examination, Paper 2, Listening Comprehension for Korean, May 2022.
Cet enregistrement accompagne l'examen de Langue B, Niveau supérieur, Épreuve 2, Compréhension orale de Coréen, May 2022.
Esta grabación acompaña el examen de lengua B, nivel superior, prueba 2, comprensión auditiva, de coreano, mayo 2022.
The start and end of each audio text will be indicated by this sound.
Le début et la fin de chaque texte audio seront indiqués par ce son.
El inicio y el final de cada texto de audio se indicarán con este sonido.
The end of the examination will be indicated by this sound.
La fin de l'examen sera indiquée par ce son.
El final del examen se indicará con este sonido.
Jimun A. 지금부터 4분 동안 문제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패티켓에 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애완동물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패티켓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패티켓은 애완동물이란 펫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전 한국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로 생각하여 보통 집 밖에서 키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면서 집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현재에는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반려동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애견 카페, 호텔, 미용실, 장례식장 등의 시설이 증가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는 반려인이 1,400만 명이나 되고 반려산업은 연 4조 원 규모가 되어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의 생각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개와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준비하지 않거나 입마개 등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반려인들이 자기 개는 순해서 목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놀라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에 물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유명인의 반려견이 주변 이웃을 물어 심지어 크게 다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도 반려견을 방치한다면 이웃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패티켓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다가가면 자칫 반려동물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해 물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기 전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반려견과 여행 시 반드시 반려동물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존 반려인들의 반발 때문에 아직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패티켓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즉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고는 동물이 아닌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티켓은 동물이 지켜야 할 예절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앞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사람들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 후에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듣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애완동물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패티캣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패티캣은 애완동물이란 펫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전 한국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로 생각하여 보통 집 밖에서 키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면서 집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현재에는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반려동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애견 카페, 호텔, 미용실, 장례식장 등의 시설이 증가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는 반려인이 1,400만 명이나 되고 반려산업은 연 4조 원 규모가 되어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의 생각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개와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준비하지 않거나 입마개 등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반려인들이 자기 개는 순해서 목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놀라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에 물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유명인의 반려견이 주변 이웃을 물어 심지어 크게 다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도 반려견을 방치한다면 이웃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패티켓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다가가면 자칫 반려동물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해 물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기 전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반려견과 여행 시 반드시 반려동물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존 반려인들의 반발 때문에 아직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패티캣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즉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고는 동물이 아닌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티캣은 동물이 지켜야 할 예절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앞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사람들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 30초 안에 정답을 쓰세요. 지문 B. 지금부터 4분 동안 문제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스마트 기술에 관한 뉴스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 TV와 같은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스마트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스마트 기술이 다양한 곳에 실현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김우주 기자를 통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주 기자, 먼저 스마트 기술은 무엇을 뜻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우주입니다. 네, 스마트 기술이란 사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하나의 기계에 여러 기능을 장착하거나 또는 사물을 지능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스마트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먼저 주거 환경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스마트 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 홈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장치를 인터넷을 연결해 제어하게 해주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맞게끔 적절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보통 스마트 앱이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기를 통해 집에서나 밖에서 집안의 기구들을 제어하고 모니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마트 홈에는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은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스마트 스피커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음성 비서 기능을 탑재한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만으로 집안의 온도나 불빛을 제어하고 개인의 일정, 현재 날씨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도 인공지능을 통해 소비자들의 삶에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냉장고는 냉장고 문에 있는 화면을 통해 문을 열지 않아도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보관 중인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줍니다. 스마트 청소기는 스스로 더러운 곳을 찾아내어 청소를 하고 스마트 세탁기는 옷에 묻은 오물의 양을 감지하여 물과 세제의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홈 기술을 사용하면 에너지와 전기를 절약할 수도 있고 집안 보안 시스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노약자들의 건강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죠. 하지만 스마트 기술이 장착된 제품들은 일반 전자제품들에 비해 월등히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스마트 기술로 편리해진 제품들을 일반 제품보다 점점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 다른 분야에서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스마트 기술로 인해 업무 환경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기술을 옷에 부착해 기존보다 옷의 기능성을 증대한 스마트 의류가 있고 농업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농산물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스마트 팜 등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 분야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군요.
네. 최근에는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여 반응하는 기기도 개발되고 있을 만큼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넘어 정치, 경제까지도 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김우주 기자. 오늘 나눠주신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분 후에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 TV와 같은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스마트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스마트 기술이 다양한 곳에 실현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김우주 기자를 통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주 기자, 먼저 스마트 기술은 무엇을 뜻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우주입니다. 네, 스마트 기술이란 사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하나의 기계에 여러 기능을 장착하거나 또는 사물을 지능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스마트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먼저 주거 환경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스마트 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 홈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장치를 인터넷을 연결해 제어하게 해주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맞게끔 적절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보통 스마트 앱이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기를 통해 집에서나 밖에서 집안의 기구들을 제어하고 모니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마트 홈에는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은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스마트 스피커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음성 비서 기능을 탑재한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만으로 집안의 온도나 불빛을 제어하고 개인의 일정, 현재 날씨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도 인공지능을 통해 소비자들의 삶에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냉장고는 냉장고 문에 있는 화면을 통해 문을 열지 않아도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보관 중인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줍니다. 스마트 청소기는 스스로 더러운 곳을 찾아내어 청소를 하고 스마트 세탁기는 옷에 묻은 오물의 양을 감지하여 물과 세제의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홈 기술을 사용하면 에너지와 전기를 절약할 수도 있고 집안 보안 시스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노약자들의 건강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죠. 하지만 스마트 기술이 장착된 제품들은 일반 전자제품들에 비해 월등히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스마트 기술로 편리해진 제품들을 일반 제품보다 점점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 다른 분야에서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스마트 기술로 인해 업무 환경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기술을 옷에 부착해 기존보다 옷의 기능성을 증대한 스마트 의류가 있고 농업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농산물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스마트 팜 등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 분야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군요.
네. 최근에는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여 반응하는 기기도 개발되고 있을 만큼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넘어 정치, 경제까지도 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김우주 기자. 오늘 나눠주신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분 30초 안에 정답을 쓰세요. 지문 C. 지금부터 4분 동안 문제를 읽으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교육에 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 자정까지 잊지 말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을 시작합시다. 요즘 온라인 미디어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교육의 형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하는 수업과 달리 어디에서든 인터넷만 된다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어떠한 온라인 교수 학습법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 학습법의 장단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온라인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시간, 비실시간, 그리고 혼합형입니다. 실시간 교수법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특정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 수업을 진행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시간 원격 수업의 방법으로는 화상 또는 전화회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 다양한 실시간 수업 방법들이 추가되면서 실시간 채팅과 실시간 동영상 강의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실시간 교습법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지만 실제적인 만남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스케줄 조절을 학생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교사는 교재와 강의 내용, 숙제와 시험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하고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해서 숙제와 시험을 완료합니다. 비실시간 원격 수업의 방법으로는 강의 노트, 자기주도 학습 모듈, 동영상 강의, 온라인 토론의 장을 활용한 토론, 질의응답 나누기, 그리고 가상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혼합형 온라인 학습법에는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이 있습니다. 이 학습법은 기존의 면대면 수업에 온라인 활동을 결합한 형식입니다. 그중 플립드 러닝이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학습법이지요.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가 준비한 수업 영상과 자료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보고 오고 실제 수업 시간에서 교사는 강의보다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심화된 학습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여 강의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플립드 러닝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에 도달하도록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심 교습법입니다. 다시 말해 수동적으로 강의 듣는 형식이 아닌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줍니다. 또한 교사가 수업에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점은 효율성과 편리함에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접속만 할 수 있다면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 학습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수업을 듣는 경우 한 학기에 3,40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 최대 80%까지 절약되어 등록금이 평균 60에서 8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자기 학습 스타일이나 환경에 맞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게도 해줍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 스케줄에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는 어떤 단점이 존재할까요? 가장 먼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온라인 플랫폼 연결이 불안정해서 수업을 방해할 수 있지요. 또한 오프라인 수업과는 다르게 쉽게 선생님을 만날 수 없어 질문이 있을 때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도 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2분 후에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 자정까지 잊지 말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을 시작합시다. 요즘 온라인 미디어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교육의 형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하는 수업과 달리 어디에서든 인터넷만 된다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어떠한 온라인 교수 학습법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 학습법의 장단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온라인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시간, 비실시간, 그리고 혼합형입니다. 실시간 교습법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특정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 수업을 진행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시간 원격 수업의 방법으로는 화상 또는 전화회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 다양한 실시간 수업 방법들이 추가되면서 실시간 채팅과 실시간 동영상 강의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실시간 교습법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지만 실제적인 만남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스케줄 조절을 학생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교사는 교재와 강의 내용, 숙제와 시험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하고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해서 숙제와 시험을 완료합니다. 비실시간 원격 수업의 방법으로는 강의 노트, 자기주도 학습 모듈, 동영상 강의, 온라인 토론의 장을 활용한 토론, 질의응답 나누기, 그리고 가상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혼합형 온라인 학습법에는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이 있습니다. 이 학습법은 기존의 면대면 수업에 온라인 활동을 결합한 형식입니다. 그중 플립드 러닝이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학습법이지요.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가 준비한 수업 영상과 자료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보고 오고 실제 수업 시간에서 교사는 강의보다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심화된 학습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여 강의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플립드 러닝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에 도달하도록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심 교습법입니다. 다시 말해 수동적으로 강의 듣는 형식이 아닌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줍니다. 또한 교사가 수업에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점은 효율성과 편리함에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접속만 할 수 있다면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 학습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수업을 듣는 경우 한 학기에 3-40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 최대 80%까지 절약되어 등록금이 평균 60에서 8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자기 학습 스타일이나 환경에 맞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게도 해줍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 스케줄에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는 어떤 단점이 존재할까요? 가장 먼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온라인 플랫폼 연결이 불안정해서 수업을 방해할 수 있지요. 또한 오프라인 수업과는 다르게 쉽게 선생님을 만날 수 없어 질문이 있을 때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도 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모든 문제를 푸세요.